VOA 세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오늘 흑해 러시아 노보르시스크 항구 근처에서 두 척의 무인, 즉 드론 보트로 러시아 해군기지 공격을 시도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밤 진행된 이 공격으로 러시아 군함 한 척이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소식통은 러시아 해군 상륙함이 심각한 손상을 당해 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며 이번 공격은 우크라이나 해군과 정보국의 합동작전으로 단행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국방부는 자국 해군기지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기지 외곽에서 격퇴하고 무인보트도 파괴했다고 밝혔을 뿐 피해 여부는 아직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현지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엔 노보르시스크 항구 근처에서 커다란 폭발이 일어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확산되고 있다고 영국 BBC 방송이 전했습니다. 흑해와 인근 항구에선 러시아가 지난달 흑해 곡물협정 중단을 선언한 이후 양측의 충돌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워싱턴 DC의 연방법원에 출석해 자신에 대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30분간 진행된 심리 과정에서 투표권 침해와 선거 진행 방해 등 연방특검이 제기한 4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승인하면서 추가 범죄를 저질러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동부 뉴저지주에서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워싱턴 DC에 도착한 뒤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원 출석 뒤 기자들에게 이번 기소는 자신에 대한 박해라며 미국엔 매우 슬픈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세계 식량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어제 분쟁에 의한 글로벌 식량 안보를 주제로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하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의 핵심 통로인 흑해를 볼모로 한 협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의 흑해 곡물 협정 중단으로 세계 식량 상황이 더 악화하고 빈곤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아를 무기화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흑해를 통해 수출하는 밀의 3분의 2가 가난한 나라 등 개발도상국으로 향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7월 유엔과 튀르키예의 중재로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보장하는 내용의 흑해 곡물 협정을 체결했지만 지난달 협정의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러시아는 이후 우크라이나 곡물 운송에 필수적인 우크라이나 항구와 저장시설을 겨냥한 공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러시아의 동맹인 벨라루스에 추가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이유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벨라루스에 대한 수출금지 대상을 군사와 기술 향상에 기여하는 민감한 물품과 기술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출금지 대상엔 총기와 탄약, 항공기, 엔진을 비롯해서 이 항공과 우주산업에 활용될 수 있는 물품과 기술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유는 추가 제재가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겨냥한 EU의 새 제재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러시아가 벨라루스를 통해 제재를 회피할 수 없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EU는 이와는 별도로 벨라루스에 대해 인권 관련 제재도 부과했습니다. 새 제재 대상인 벨라루스 내 반정부 활동을 탄압한 벨라루스 경찰과 사법부 교도소 관리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 언론인과 업체가 포함됐습니다. 미국 해군 수병 2명이 민감한 군사 정보를 중국에 제공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미국 연방검찰은 어제 서부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해군기지에 복무 중인 진차오웨이 병장과 벤트라 카운티 해군기지에 복무 중인 웬헝 자오 하사를 각각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전시훈련과 해군작전, 중요한 기술 자료를 중국 요원에게 제공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미 시민권자를 기호한 22살의 진차오 병장은 중국 요원에게 수천 달러를 받고 해군 함정에 관한 사진과 영상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6살의 웬헝 화사 역시 군사 관련 민감한 사진과 레이더 시스템 도면, 작전 계획 등을 중국 요원에게 제공하고 15,000달러를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4일 금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오는 18일 미국에서 열리는 미한일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방어 등 3국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한국 국가안보실장이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장관의 최근 평양 방문은 북한 군사장비를 계속 획득하기 위한 것이라고 백악관 고위 관리가 지적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월북 미군의 행방과 안위 등에 관해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그를 어떻게 데려올 수 있는지 모든 수단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평안도와 함경도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8도에서 26도, 낮 최고 24도에서 36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2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의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오는 18일 미한일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방어 등 3국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한일 정상회의 정례화에 대해서 3국 간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태용 한국 국가안보실장은 오는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미한일 정상회의와 관련해 3국 정상이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를 포함해 미사일 방어 협력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실장은 4일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열리는 우크라이나 평화 관련 회의 참석차 떠나기 앞서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실장은 이번 3국 정상회의가 실로 의미가 큰 외교적 회의라고 강조한 뒤 인도태평양 지역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형국에서 이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 규범에 입각한 질서, 번영 추구를 위한 목적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만한 능력을 갖춘 3국 정상이 따로 만나서 집중적으로 협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번 협의가 잘 돼서 인태 지역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커다란 플러스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3국 안보 협력도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실장은 미한일 정상회의 정례화에 대해선 공감대가 조성되고 있어서 정상들 협의에 따라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람 이메뉴얼 일본 주재 미국 대사는 앞서 3일자 일본 지지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미한일 정상회의가 역사적인 회의가 될 것이고 지역에 있어 전략적 전환을 의미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회의가 매년 1회 정례회의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미국은 인태 지역에서 소다자 안보체제로 미한일 3자 협력체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미한일 정상회의 정례화는 그런 목표를 향한 수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거를 제도화를 한다는 자체는 추가적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체를 정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도화, 정례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이는 북한의 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북중러 연대가 강화되는 가운데 대북 확장 억제와 인태 지역 안보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더 긴밀한 미한일 공조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바탕이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 실장은 또 3국 정상 간 한 라인 구축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에 대해선 한 라인은 오래된 개념으로 그런 표현이 나오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3국 정상 간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선 분명히 논의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한일 정상회의의 정례화, 나아가서 3국 협력체를 제도화하는 데 소통 채널을 만드는 것은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다만 여전히 민감한 한일 양국 관계를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양새라고 진단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3국 정상 간 실시간 소통체계 구축은 위험에 대한 공동대처와 협력 강화를 위한 상징적이면서도 실효적인 조치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일 관계가 불편했었지만 지금 복원이 됐고 그래서 한미일 3정상이 언제든 즉각 통화가 가능한 그런 시스템 제도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안보적 측면에서나 3국 관계의 발전을 위한 조치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요.
이런 가운데 북한은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막대한 군사 원조 지원 발표에 대해 중국의 핵심 이익을 건드리는 위험한 짓을 계속하다가는 반드시 만회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맹영림 북한 외무성 중국 담당 국장은 4일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최근 미국이 타이완에 대한 무기 원조 일괄안이라는 것을 발표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군사적 긴장 상태를 또 다른 전쟁 발화점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는 미 행정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3억 4,500만 달러 상당의 타이완 군사지원 방안을 겨냥한 겁니다. 맹 국장은 또 미국의 조치는 중국에 대한 내정 간섭이고 주권 침해라며 중국의 통일을 위한 타이완에 대한 어떤 조치도 지지한다고 노골적인 편들기에 나섰습니다. 이번 담화는 북한이 한반도를 둘러싼 신냉전 구도에 반미를 매개로 중러와의 밀착을 강화하는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입니다.
중국이 또 러시아와 걸려있는 이해관계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외교적 지지 입장을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대변해주는 역할, 또 공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응해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북중러의 연대전선을 보다 강화하고 대미 대응으로서의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일종의 관리를 하고 있다 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대해 북한이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혐의를 의식한 반응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박원공 교수는 북한이 미국의 이중잣대라는 주장을 통해 자신들의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 혐의를 희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했습니다.
북한은 계속해서 러시아에 무기 지원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왜 자신들은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데 왜 미국은 대만에 무기 지원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정당성, 명분 차원에서도 이거 잘못하고 있다는 그 논리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앞서 지난달 25일에서 27일 북한의 이른바 전승절 기념 행사를 계기로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단독 회담을 한 데 이어 러시아 군용기가 최근 평양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러 간 군사협력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움직임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러시아 국방장관의 최근 평양 방문은 북한 군사 장비를 계속 획득하기 위한 것이라고 백악관 고위 관리가 지적했습니다. 북한과의 어떤 무기 거래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상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백악관이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문제를 또다시 제기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의 존 커비 전략소통조정관은 3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작전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계속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계속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at the DPRK continues to contemplate providing military support to Russia's military operations against Ukraine.
특히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의 최근 평양 방문과 관련해 북한이 러시아의 군수품을 판매해 러시아의 전쟁을 지원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정보에 따르면 러시아는 북한이 다시 러시아에 포탄을 판매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북한과의 군사협력 증대를 모색하고 있다고 커비 조정관은 밝혔습니다. 다만 관련 정보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이어 미국이 지난 3월 북러 무기 거래 논의를 중지한 슬로바키아인을 제재한 점을 상기하며 북한과 러시아의 어떤 무기 거래도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ny arms deal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would of course directly violate a series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그러면서 북한이나 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는 다른 어떤 국가로부터 탄약을 획득하려는 러시아의 시도를 계속 파악하고 폭로하며 이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서방의 제재와 수출 통제로 인해 전쟁 장비에 영향을 받고 있는 푸틴 대통령이 얼마나 절박해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또한 푸틴이 우크라이나 정복을 위한 방대한 양의 무기 확보를 위해 북한, 이란은 물론 중국에도 지원을 얻기 위해 손을 뻗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목격할 때 모든 사람에게 분명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쇼이구 국방장관은 북한이 전승일로 기념하는 한국전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지난달 25일에서 27일 러시아 군사대표단을 이끌고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쇼이구 장관은 2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무장 장비 전시회 행사장을 찾았으며 다음 날에는 북한의 주요 무기 등이 대거 등장한 열병식을 참관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쇼이구 장관의 방문과 관련해 국방 안전 분야에서 상호 관심사와 지역 국제 안보 환경에 대한 평가와 의견을 교환했고 양측이 견해 일치를 보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공군 소속 항공기 한 대가 모스크바에서 출발해 1일 오전 평양 순안 국제공항에 도착했다가 2일 오후 이륙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이 월북 미군의 행방과 안위 등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고 미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기본적인 정보 파악을 위해 가능한 모든 합리적인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3일 아직도 월북 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에 대한 추가 정보가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I wish we did know more. We're actually trying to learn more. About his whereabouts and his well-being, and we simply don't have that information.
블링컨 장관은 이날 미국 ABC 방송 굿모닝 아메리카와의 인터뷰에서 킹 이병의 상태와 송환 노력의 진전 상황을 묻는 질문에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실제로 우리는 그의 행방과 안위에 대해 더 많은 것을 파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그런 정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2일 북한은 드디어 우리가 북한 측에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고 인정했다면서 그러나 우리에게 질문에 대한 답변은 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그런 기본적인 정보를 확보한 다음에 그를 어떻게 데려올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가능한 모든 합리적인 수단을 통해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의 매튜 밀러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킹 이병 사건과 관련해 유엔군 사령부에 전화를 걸어왔지만 메시지를 받았음을 확인하는 차원이었을 뿐 실질적인 진전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It was a my understanding and I will mostly defer to the Pentagon on this so I because this was through a military channel is that it was a call
밀러 대변인은 또한 북한이 외교 채널을 통한 연락에는 여전히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킹 이병은 한국에서의 폭행 등으로 지난달 17일 추가 징계를 받기 위해 미국으로 갈 예정이었지만 공항에서 달아난 뒤 다음날 공동경비구역 견학 중 무단으로 월북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이 무단 월북 미군 병사 사건과 관련해 유엔군 사령부에 전화를 걸어왔지만 협상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미국 전직 관리들이 진단했습니다. 월북 미군 병사의 안위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무단 월북 미군 병사와 관련한 북한의 응답이 협상에 전향적으로 나설 것임을 의미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Not at all. All this is basically confirming that he is in North Korean custody. In past experiences, there has been a long period.
킹 전 특사는 3일 VOA와 전화 통화에서 이 모든 것은 기본적으로 그가 북한에 구금돼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일 뿐이라며. 과거 경험에 비춰볼 때 미군을 비롯해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미국인들이 북한 당국에 체포된 후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48시간 내 비무장지대 내 유엔사로 북한이 전화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전화 통화는 아니었고 앞선 유엔사의 연락에 대한 확인 전화였다고 덧붙였습니다. 킹 전 특사는 기본적으로 북한은 신문을 완료하길 원한다며 그 전에 미국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재임 기간 동안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들의 석방 협상에 관여했습니다. 2009년 억류된 로라린과 유날리 등 미국인 여기자 2명, 2011년 억류된 에디 전, 2012년 억류된 케네스 베, 2015년 억류된 오토 원비어 등의 석방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북한이 월북한 혹은 억류한 미국인들을 어떻게 대우할지 결정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The North Koreans, I think, are suspicious. Is this a gimmick by the United States to send somebody in to try to get information? And they're very cautious.
킹 전 특사는 북한은 의심이 많다며 미국이 누군가를 들여보내 정보를 얻으려는 속임수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는 미국 정부가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킹 이병이 스스로 월북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미국이 그냥 그를 돌려보내라고 말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2013년 북한에 억류된 메릴 뉴먼과 2015년 억류된 오토 원비어 등 6건의 미국인 북한 억류 사태에 관여했던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도 3일 북한의 이번 연락이 어떤 긍정적인 발전으로 이어질지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I suspect that North Korea is probably still trying to see to what extent it can exploit Private King.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은 아마도 킹 이병을 이용해 작전 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얻을 수 있을지 확인하려고 노력하고 있을 것이라며 그들이 어떤 형태로든 관련 설명을 듣는 작업이 끝나기까지는 킹 이병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을 내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의 언론 보도를 통해 킹 이병의 과거 징계 문제를 북한도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의 정보 가치보다 그를 계속 데리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될지 여부를 북한 당국이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확실히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과거 억류 협상에 관여했던 경험에 비춰볼 때 북한이 관련 정보 공유에 비협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let's put it this way, has not been overly generous with sharing information in those conversations. Although, if you're persistent, if you use all the available channels,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이 정보를 잘 공유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북한의 이익이 된다고 모든 가능한 채널을 사용해 끈기 있게 설득하면 결국 대부분의 경우 북한은 대화에 참여했고 더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3일 VOA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이번 북한의 응답이 사태 해결의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랩슨 전 대사대리는 수많은 제의에 북한이 마침내 2주 만에 최소한의 수준에서 응답했다며 킹 이병을 데리고 있다는 사실을 유엔사에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판문점을 통해 짧은 응답을 했다는 사실은 가능성이 희박하긴 하지만 이 문제가 판문점 채널을 통해 조만간 해결될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랩슨 전 대사대리는 아직 초기이긴 하지만 북한이 아직까지 킹 이병을 선전 도구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며 의심할 여지 없이 그는 집중적인 신문을 받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랩슨 전 대사대리는 평양의 고위 지도부는 킹을 어떻게 조치할지에 대해 여전히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킹 이병의 가치와 미국의 양보 수준을 재고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전직 관리들은 과거 미국인 북한 억류 사례를 비춰볼 때 킹 이병의 안위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North Korea has a history of mistreating U.S. detainees and even mistreating American defectors. So I would not rule out the possibility.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이 미국인 억류자들, 심지어 북한으로 전향한 미국인들도 학대한 전력이 있다며 트래비스 킹 이병이 북한 당국에 의해 학대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킹 이병에게 정보를 빼내기 위해 잘 대우해 줄 수도 있지만 그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잘 대해 줄 동기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킹 전 특사는 북한 사람들은 협상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자국민들과 여러 가지 이유로 자국의 통제 안에 들어온 외국인들을 대하는 데 있어 매우 무례하다고 말했습니다.
You know, the North Koreans are very difficult. They are very unpleasant in dealing with their own people, and they're very unpleasant in terms of.
킹 전 특사는 일이 잘 해결되길 바라지만 과거 북한과의 경험에 비춰볼 때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3일 VOA에 가장 궁금한 것은 트래비스 킹 이병이 귀국을 원하는지 그가 월북할 당시 북한의 상황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라고 말했습니다. 코엔 전 부차관보는 그가 송환을 원하는 경우에 미국은 북한이 거래적으로 나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북한이 구금 중인 외국인에게 필수적인 보호를 제공해야 하는 비엔나 협약과 같은 국제조약을 준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의 신문이 얼마나 길어질지, 구금 환경은 어떤지, 석방돼 추방될지, 아니면 국경을 넘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받을지, 우편물을 받거나 가족들과 연락할 수 있을지, 미국의 이익 대표국인 국가의 관리가 그를 방문할지 여부를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코엔 전 부차관보는 미국, 외국 정부와 유엔은 북한이 외국인 구금 시 기본 규칙을 준수하고 가족들이 그와 소통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북한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고자 할 경우 석방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장입니다.
주한 미군 대부분이 북한 상황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월북 미군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의 패트릭 라이더 대변인은 3일 월북한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과 관련해 미군 장병들에게 북한의 실체에 대해 교육을 하느냐는 질문에 일반적으로 대부분 장병이 북한의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은 뒤 한국에서의 교육 등에 대해선 주한미군에게 물어봐야 한다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Most folks have an understanding. Of the situation in North Korea.
이어 킹 이병의 월북 문제에 대해선 조사 중이며 나중에 더 알게 될 것이라며 미리 예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이어 주한미군은 북한이 적국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느냐는 추가 질문에 대해 북한에 들어가고 나오는 문제에 대해 분명한 이해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I think there are clear there's a clear understanding about entry into and out of North Korea.
킹 이병은 한국에서의 폭행 등으로 지난달 17일 추가 징계를 받기 위해 미국으로 갈 예정이었지만 공항에서 달아난 뒤 다음날 공동경비구역 JSA 견학 중 무단으로 월북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킹 이병 사건 관련 북한과의 소통 상황과 관련해 북한이 유엔군 사령부에 전화를 걸어왔지만 메시지를 받았음을 확인하는 차원이었을 뿐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오는 18일 예정된 미한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이 중국 문제에 대응하는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프렌치 힐 하원의원은 3일 미국과 한국, 일본의 관계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 번영을 유지하고 전 세계 자유를 증진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힐 의원은 이달 열리는 미한일 정상회의와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올해 초당적 의회 대표단의 인도태평양 지역 방문 중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만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칸소 주가 지역구인 힐 의원은 외교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힐 의원은 올해 초 서울에서 비공개로 개최된 미한일 3국 의원회의에서 미국 측 공동단장으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 의원들은 당시 회의에서 동아시아 안보와 공급망 회복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힐 의원은 다가오는 미한일 정상회의와 관련해 특히 중국 문제에 대한 미한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힐 의원은 중국 공산당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무역과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중국 공산당의 신신민지적 일대일로 전략에 맞서며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 평화의 번영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세 나라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중국이 2010년대 초부터 본격 추진해온 것으로 중국과 중아시아 유럽을 육해상으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달 28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워싱턴 DC 인근 캠프 데이빗에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We announced that President Biden will host Prime Minister Kishida of Japan and
미한일이 국제회의 계기가 아닌 별도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한 미국 대통령이 외국 정상을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로 초청한 건 2015년 이후 처음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정부가 오늘 화상회의 방식으로 첫 3국 고위급 사이버 안보 회의를 열었다고 한국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앤 뉴버거 사이버 신기술 담당 부보좌관, 한국의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일본의 마사타카 오카노 국가안전보장국 차장이 각각 수석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북한이 불법 탈취한 가상자산을 대량살상무기 개발자금으로 사용하는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특히 미한일 고위협의체 신설을 통한 3국 간 긴밀한 정보 공유, 합동보안 권고문 발표, 그리고 가상자산 세탁기술로 악용되는 믹서에 대한 조치 등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세 나라는 다음 달 초 후속 회의를 통해 협의 내용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몽골이 북한의 추가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두 나라는 안보, 경제 분야 등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2일 워싱턴을 방문한 몽골의 룹상 남스라이 어용 에르덴 총리와 만나 두 나라의 전략적 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백악관은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과 몽골이 경제 회복력 구축, 민주주의 원칙과 제도 증진, 안보 협력 강화에 주안점을 둔 전략적 협력을 확대했다고 밝히면서 안보 분야에서는 북한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미국과 몽골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실행 가능한 수단으로서 북한과의 외교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겁니다. 이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추가 위반을 자제하고 협상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성명은 또한 양측은 영내와 국제 안보 우려 사안에 대한 건설적인 관여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인도주의적 결과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국제법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평화 회복을 위한 모든 노력을 지지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몽골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 러시아와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과도 외교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몽골은 1948년 10월 북한과 수교 이후 사회주의 연대를 바탕으로 우호 협력 관계를 유지해오며 지난해 9월 9일 북한의 정권 수립 74주년을 기념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미중 경쟁 속에서 몽골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미국 몽골 간 첫 전략 대화를 개최한 데 이어 11월에는 도쿄에서 일본을 더해 3자 대화를 열었습니다. 올해 6월에는 한국을 포함한 미한 몽골 간 첫 3자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공동성명도 이 같은 회의를 언급하며 이러한 외교적 관여는 공유된 가치와 민주적 제도를 더욱 강화하려는 우리의 노력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회담 모두 발언에서 몽골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30년 이상 신뢰할 수 있는 민주주의 국가이자 우방으로 양국 간 파트너십은 이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보장하는 데 기여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Mongolia has been a reliable democracy and friend in the Indo-Pacific for more than three decades.
또한 두 나라가 기후위기, 민주주의와 인권수호, 규칙기반 국제질서에 대한 위협 대응에서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해리스 부통령은 말했습니다. 롬상 남스라의 몽골 총리는 민주주의 개혁과 시장경제 발전, 인권과 자유의 존중을 위한 미국의 지지에 사의를 표하면서 양국의 전략적 협력 확대가 몽골에 많은 경제적 기회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During my visit, I am pleased that Mongolia and US will issue joint statement strategic tours.
미국과 몽골은 이번에 내년 2분기부터 양국 직항 노선을 개설하는 오픈 스카이 협정에 합의했습니다. 또한 희토류 등 광물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몽골은 석탄, 철광석, 구리 등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희토류는 차세대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필수 소재이자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한국군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미국 내 한인들에게 미국 정부의 의료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발의됐습니다. 앞서 하원에서는 유사한 법안이 가결됐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브라운 상원의원이 미국 시민권자가 된 베트남전 참전 한인 용사들에게도 미 정부의 의료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3일 의회 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발의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보훈위원회로 회부됐습니다. 법안은 한국군 소속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미국 내 한인들에게도 미 보훈부의 의료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미군 참전 용사들이 받는 보훈부의 의료 혜택을 미국의 동맹국 병력으로 베트남전에 파견됐던 미국 내 한인들에게도 제공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베트남전 참전 한인 용사와 관련해 이런 내용의 법안이 상원에서 발의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원에선 이미 지난 5월 상원 법안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 통과된 바 있습니다. 하원의 법안은 재향군인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마크 타카노 의원이 지난해부터 추진했지만 최종 의결로 이어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한 하원에선 타카노 의원의 법안과는 별도로 관련 조항이 최근 본회의를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돼 의회 통과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지난해도 하원의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됐지만 상원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 바 있습니다. 타카나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는 한국군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한인 약 3,00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국제해사기구 IMO가 발급한 고유 번호를 외부로 드러내지 않은 채 운항 중인 북한 선박이 늘고 있습니다. 명백한 국제법 위반인데 일부 선박은 대북 제재 위반 전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 지도에 지난 2일 중국 산둥성 인근 해상을 지나는 북한 선박이 보입니다.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를 통한 정보를 토대로 식별된 이 선박은 북한 선적의 TH호. 이 선박의 AIS 정보에는 선박 이름, 선적과 더불어 해상 이동 업무 식별 번호 MMSI가 담겨 있지만 선박의 건조 시점부터 부여되는 국제해사기구 IMO의 고유 번호는 없습니다. 선박 스스로가 어떤 정보를 외부로 발신할지 정할 수 있는 만큼 의도적으로 IMO 번호를 숨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IMO는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을 통해 크기 300톤이 넘는 선박이 자국 해상을 벗어날 땐 MMSI와 IMO 번호를 모두 발신하도록 했습니다. 15,850톤급 선박인 TH호가 IMO 정보를 감춘 채 운항하는 게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의미입니다. BOA가 마린 트래픽 정보를 토대로 최근 일주일 사이 AIS 신호 정보를 발신한 북한 선박을 조사한 결과 북천호와 하프호, 부양 2호, 태령 1호, 만풍산호, 은흥 8호 등 최소 9척의 선박이 IMO 정보를 감춘 채 MMSI 번호만 공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MMSI 번호만을 외부로 발신하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 대북 제재 단속이 주로 IMO 번호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들 선박들이 과거 전력을 숨기고 추가 불법 행위를 감추기 위한 게 아니냐는 추론이 제기됩니다. 선박이 국제해사기구에 등록되는 시점에 부여되는 IMO 번호는 선박의 소유주나 기국이 변경되더라도 처음 번호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반면 MMSI는 선박의 등록 국가가 부여하며 언제든 새 번호로 바꿀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와 미국 등 유엔 회원국은 한 번 부여되면 바뀌지 않는 IMO 번호로 북한 선박을 식별해왔습니다. 만약 선박이 IMO 번호를 감춘다면 해당 선박이 제재 대상인지 과거 제재 위반을 저질렀는지 등은 알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선박 전문가인 우창해운의 이동근 대표는 BOA에 정상적인 선박으로 국제 항행을 할 땐 두 가지 번호가 필수지만 이미 제재 대상 선박이거나 선박의 신분을 구태여 나타낼 필요가 없는 경우엔 이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불법 거래를 목적으로 한 운행이나 기항국에서 모른 척하는 경우에도 선박이 IMO 번호를 감출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IMO 번호와 달리 MMSI는 공개한 데 대해선 비상시 유일한 연락수단이기 때문에 가동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대북 제재 위반 행위에 연루된 선박이 MMS 번호만을 발신한 사례가 과거 몇 차례 있었습니다. 특히 대북 제재를 감시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연례 보고서에서 선적 미상 선박 뉴콘크호의 불법 행위를 여러 차례 지적했는데 최근 1, 2년 사이 뉴콘크호는 MMSI 번호를 통해서만 식별되고 있습니다. 특히 뉴콘크호는 총 6개의 MMSI 번호를 사용하며 자신을 다른 선박으로 위장하려던 정황도 여러 번 포착됐습니다. 이번에 BOA가 포착한 9척의 선박 중에도 과거 대북 제재에 연루된 선박이 있습니다. 이들 9척 중 7척은 새로운 MMSI 번호가 부여돼 선박의 IMO 번호를 비롯한 실제 선박 정보를 알 수 없었지만 나머지 두 척인 TH호와 부양 2호는 이전 MMSI 정보를 사용하면서 이전 정보가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TH호는 과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불법 석탄 운반선으로 지목한 아시아 안어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올해 공개한 중간 보고서에서 북한 선적의 아시아 안어호가 작년 4월 청진항에서 석탄을 싣고 중국 닝보 저우산 인근 해역으로 향했고 이후 빈 선박으로 북한으로 되돌아왔다고 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결의 2371호를 통해 석탄을 포함한 북한의 모든 광물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 안어호가 이번엔 IMO 정보를 감춘 채 TH호라는 이름으로 중국 근해에서 운항 중인 사실이 포착된 것입니다. 또 다른 선박인 부양 2호는 지난해 BOA가 북한이 타이완에서 불법으로 매입했다고 지목한 SF 블루머입니다. 전문가 패널은 올해 보고서에서 이 같은 불법 매입 문제를 지적하며 부양 2호에 대한 제재를 권고했습니다. 현재 부양 2호는 중국 다렌 인근 해상에서 MMSI 신호만을 발신 중입니다. 물론 북한이 기존 아시아 아너호와 부양 2호가 사용하던 MMSI를 또 다른 선박에 부여한 것이라면 이 선박은 제3의 북한 선박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선박이라고 할지라도 MMSI만을 공개한 채 공해상을 운항하는 건 해상업계에서 일반적인 현상은 아닙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해군 대령 출신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닐 와츠 전 위원은 3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IMO 정보를 감추는 북한 선박뿐 아니라 이들의 입항을 눈 감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중국 항구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But if China is not doing port state control inspections on his vessels, well then I think they would rather not transmit
because 마치 전 위원은 만약 중국이 이들 선박에 대해 안전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면 선박 입장에선 IMO 정보를 발신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IMO 번호는 선박의 건조 이후의 모든 행적을 다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들 선박 대부분의 거래가 일반적인 무역 등 합법적일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문제는 필요에 따라 언제든 불법 화물을 몰래 거래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Look, there's no doubt in my mind that most of these vessels, most of their trade is legal. But of course, the problem is that they
이어 항만국까지 연루된 경우라면 항만국은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것이고 그 선박이 그곳에 있었다고 보고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앞서 BOA는 북한 선박이 지난해 중국 항구에서 단 한 척도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중국으로 향하는 선박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검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중국 항만당국의 고의 누락 의혹도 제기됐었습니다. BOA는 당시 중국 정부의 누락 배경을 질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영국과 북한의 교역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분기까지 지난 1년 동안의 교역액이 미화로 1억 3천만 달러를 넘어섰다고 영국 정부가 밝혔는데 대부분 상품이 아닌 서비스 교역이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국제통상부는 이를 갱신한 대북 교역 투자 자료에서 북한과의 교역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4분기 동안 영국과 북한의 교역액은 1억 300만 파운드, 미화로 1억 3,5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같은 기간보다 49.3% 증가했습니다. 액수로는 3,400만 파운드, 미화로 4,300만 달러가 증가했다는 설명입니다. 영국의 대북 수출은 이 기간 6,500만 파운드, 미화로 8,227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보다 3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수입은 3,800만 파운드, 미화로 4,800만 달러에 달해 전년 동기와 비교해 81%가 급증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영국과 북한의 교역액은 2019년 2,100만 파운드를 기록한 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한 2020년에 3,000만 파운드, 2021년 5,400만 파운드, 지난해 1억 300만 파운드로 팬데믹 기간 오히려 무역액이 더 증가한 추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이번 보고 기간 영국의 대북 교역 대부분은 서비스 부분에서 발생했고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과 수입 모두 0.1% 미만으로 매우 적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교역의 구체적인 내역은 밝히지 않은 채 보고 기간 영국의 최대 대북 수출품은 3만 달러에 달하는 화학 관련 제품이라고만 짤막하게 설명했습니다. 서비스 교역은 상품을 제외한 여행과 운송, 가공, 건설, 금융, 지식재산권, 정보통신, 문화, 여가 등 용역과 전자적 형태의 무채무를 대상으로 한 국제 거래를 의미합니다. 영국 국제통상부는 또 보고기간 북한은 영국의 150번째 교역국에 해당하며 규모는 전체 교역의 0.1% 미만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2021년 기준으로 북한에 대한 영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는 100만 파운드라고 밝혔지만 자세한 내용은 역시 밝히지 않았습니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북한에 대해 비판적 관여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교역과는 별개로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고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해선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영국 재무부는 지난달 갱신한 대북 제재 현황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측근인 조영원 당 조직비서와 김영철 통일전선 부장 등 개인 137명, 기업 84곳, 선박 15척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A 뉴스 김영걸입니다.
북한 정권과 연계된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지난 3월부터 5월 사이에 사이버 상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피해국의 국가 안보와 경제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가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사이버 보안 기업인 블랙베리는 최근 공개한 이 기관의 국제 사이버 위협 정보 보고서를 통해 러시아 연계 해킹 조직으로 알려진 APT-28과 함께 라자루스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주로 정부기관과 군사조직, 기업, 금융기관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며 지속적으로 기술을 발전시켜 방어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관에 포착한 사이버 공격 대상 국가로는 미국이 50%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한국 약 25%, 일본, 캐나다, 호주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국가 연계 해킹 조직들이 이 기간 의료산업도 표적으로 삼았다며 특히 지난 5월 한국 사법당국은 북한에 기반을 둔 해커들이 서울대학병원에 침투해 기밀 의료 데이터를 찰취했음을 공개했으며 언론 등은 북한 해커 조직인 김숙희 APT그룹 등을 공격의 배후로 지목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한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 내 납북자와 국군 포로, 억류자 문제 당사자들은 관련 문제에 대한 3국 정상들의 적극적인 관여를 호소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일관된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김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0년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입국한 탈북 국군 포로 유영복 씨는 2일 VOA에 한국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당시 협정을 체결한 미국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좀 더 책임감을 갖고 국군포로 문제를 다뤄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한국 정부도 그렇지만 미국이나 유엔 국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때 공정하게 처리되지 못한 문제를 좀 더 그 국제사회에 환기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죠. 물론 그 당시는 북한이 그 억지 주장에 의해서 본인들의 요구대로 우리는 보내준다 했다 하지만은 80명이 넘어와서 증언하는 자리에 의하면 사실상 거기 남한 사람들은 강제로 억류된 사람이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라도 늦게나마 북한의 그런 유엔이나 뭐 국제사회가 좀 북한의 그 억지 주장을 좀 깎으시 하는 그런 활동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올해 95살인 유 씨는 북한에 이제 국군포로 생존자는 고령으로 인해 거의 없을 것이라면서 정전협정 당시 포로 교환이 매우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이라도 바로잡아서 그들의 명예를 세워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1953년 6월 유엔군과 공산군 측은 정전협정 체결 전 포로 송환 협정을 맺어 희망자들을 판문점을 통해 송환키로 했지만 북한은 수만 명에 달하는 국군 포로들을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2014년 최종보고서에서 한국전쟁 정전 당시 8만 2천 명의 한국군 포로가 실종됐으며 이 가운데 5만에서 7만 명 정도가 포로로 억류된 채 한국에 복귀하지 못한 것으로 추산했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 정권이 정전협정 체결 뒤 국군 포로들로 구성된 비자발적 건설 여단을 만들어 강제로 북한 최북단의 탄관과 공장, 농촌으로 보내 강제 노역을 시켰고 이후 외진 광산으로 보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살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납북자 가족단체는 한국통일부가 관련 부처를 신설하고 미한일 정상회의가 9개월여 만에 다시 열리는 데 대해 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최성용 전후 납북 피해 가족연합회 이사장은 2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 이후에 한국인 납북자 문제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한테 권고를 해서 미국 국무부가 전에는 일본만 했잖아요. 일본 납치 부분만 했는데 이번에는 한국 납치 부분도 같이 넣어가지고 이번에는 공동으로 좀 넣어달라.
미국은 지난 2017년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 후 근거 중에 하나로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를 지적해왔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2월 발표한 국가별 테러 보고서에서도 일본 정부는 1970년대와 80년대 북한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믿어지는 수많은 일본인의 생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2002년 이후 단 5명의 납북자만 일본으로 송환됐다고 설명했었습니다. 최 이사장은 북한에 납치된 뒤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전후 납북 피해자가 일본인보다 훨씬 많은 517명에 달한다며 미국이 북한의 테러를 설명하면서 한국인 납북자를 언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한국통일부가 납북자 전담부서를 신설한 뒤 해야 할 첫 번째 임무는 일본 정부처럼 국제사회에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적극 알리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제환기 차원에서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진 일본인 납치 피해자 요코타 메구미뿐 아니라 그의 남편이 메구미처럼 10대 때 북한 요원들에게 납치된 한국인 김영남이란 사실을 윤 대통령이 적극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에 요코다 메구미가 있듯이 요코다 메구미의 남편이 우리 학생 김영남이다. 요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한테 얘기를 하면 바이든 대통령은 금방 알아듣죠. 전 세계가 그걸 금방 알지. 어린 소녀 소년 학생들을 그렇게 끌고 갔다는 거. 그거를 저는 강조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지난 1977년 일본 니가타현에서 13살 때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북된 메구미는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 노력으로 일본인 납치 피해자의 상징적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에서 메구미와 결혼한 김영남은 1978년 전북 군산기계공고 1학년생으로 수학여행 중 선유도 해수욕장에서 역시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돼 북한으로 끌려갔었습니다. 김 씨와 메구미의 결혼 사실과 딸 김혜경의 존재를 세상에 처음 알렸던 최 이사장은 한국과 일본이 협력해 이 부부의 납치 문제를 미국과 국제사회에 공론화한다면 환기효과가 훨씬 더 강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10년째 억류 중인 한국인 김정욱 선교사의 큰형 김정삼 씨는 세 나라 정상이 억류자 석방을 공개적으로 강조해야 북한 지도자도 경각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 나라에서 또 대통령님들께서 직접 그렇게 이제 또 언급을 해 주시고 하면은 이제 북한에서도 이 부분은 이제 그냥 이제 그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아 이제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속 이제 이제는 그냥 이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이 들어가가지고 대화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석방을 한 이제 그런 이제 그 연결고리로 나타나는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이제
김 씨는 동생 김 선교사가 북한에 억류된 지 이제 10년이 됐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동생을 조속히 석방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3국 정상회담을 가진 뒤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3국 정상은 납치자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기시다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은 또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이 즉각 석방돼야 한다는 데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고 밝혀 3국 정상의 공동성명에 처음으로 한국인 억류자 문제가 포함됐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이와는 별도로 지난 4월 워싱턴에서 개최한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미한 양국은 북한의 인권을 증진하고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도 밝혔었습니다. 한편 한국의 전환기성이 워킹그룹과 6.25 국군포로 가족회,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 영국의 징검다리 등 3개국 12개 시민사회단체와 김정삼 씨는 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 소환을 통해 일관성 있는 노력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국제무대에서 국군포로와 납북자, 억류자 문제에 대한 한국의 언급이 과거보다 많아졌지만 지난 3월 유엔 안보리가 개최한 북한 인권 관련 비공식 회의에선 이 문제가 언급되지 않는 등 일관성이 적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서한을 주도한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이용환 대표입니다.
뭐 일본인 납북, 뭐 한국인 납북 따로 없다. 이거는 국제공동의 대처 과제다. 그것까지 끌어올린 게 프놈펜 정상회담의 그 윤 대통령의 어떤 공이고요. 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 몇 달이 지나는 동안에 실제 어떤 액션이나 이제 추가적인 어떤 언급이 별로 나오지 않고 있다. 뭐 그런 이제 취지 때문에, 이번에 또 이제 한미일 정상이 다시 만나게 되는 계기에 그 내용을 좀 더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
단체들은 서한에서 국군포로와 납북자, 억류자 문제를 이번 3국 정상회의와 다른 국제회의의 의제, 공동성명에 계속 포함시키고 피해자 송환과 책임규명 등 조속한 해결을 위한 외교 노력을 윤 대통령이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875년 8월 4일 인어공주, 성냥팔이 소녀, 벌거숭이 임금님 등 160여 편의 동화를 쓴 덴마크의 작가 안데르센이 7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1805년 덴마크 오덴세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안데르센은 어렸을 적부터 연기에 관심을 가져 배우가 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구두 수선공으로 일하다 안데르센이 어릴 때 일찍 돌아가시고 안데르센은 어린 나이에 공장에서 일하게 됩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늦게 후원자를 만나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고 1828년 코펜하겐 대학교에도 입학하게 됩니다. 몇 편의 희곡, 소설을 쓰면서 작가로서의 재능을 드러낸 안데르센은 1834년 즉흥 시인으로 문학계의 호평을 받고 1835년부터 본격적으로 동화를 쓰기 시작합니다. 어른들도 읽을 정도로 독자들의 반응은 좋았습니다. 1872년까지 발표한 총 160여 편의 동화 작품은 모두 유명해졌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구걸해야 했던 자신의 어머니를 소재로 성냥팔이 소녀를 쓰는 등 자신의 삶을 반영한 글을 써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안데르센은 62세 때 고향 오덴세의 명예시민이 됐으며 그가 1875년 병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는 장례식에 덴마크 국왕과 왕비가 참석했습니다. 평생을 독신으로 지내며 대부분의 생애를 여행으로 보냈던 안데르센은 1875년 8월 4일 친구의 별장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1901년 8월 4일 미국의 재즈 뮤지션 루이 암스트롱이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서 태어납니다. 10대 초반부터 일생 동안 재즈를 연주하고 노래하고 또 영화에도 출연하면서 재즈를 빼놓을 수 없는 음악의 한 장르로 정착시켰습니다. 가난해서 학교도 11살 때 그만두어야 했던 암스트롱은 거의 혼자서 트럼펫과 노래를 익혔습니다. 루이 암스트롱이 부른 헬로 달리는 비틀즈의 노래를 제치고 빌보드 팝 차트 인기 음악 순위의 정상을 누렸고 그에게 그래미상의 최우수 남자 가수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Hello, darling. This is Louis. Darling, it's so nice to have you back where you belong. 또 루이 암스트롱이 사망하기 4년 전에 부른 What a Wonderful World, 얼마나 멋진 세상인가요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불멸의 애창곡으로 남아있습니다. I see trees of green, red roses too. I see them bloom for me and you.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지금 하늘이 아무리 회색빛으로 보일지라도 결국 인생은 살만한 것이고 세상은 멋진 곳입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d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BOA 방송 웹사이트 www.d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